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나에게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감사시입니다. 특히 민족에 대한 감사시보다는 개인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이 시편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과 조금 다르게 이 시편은 타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 중에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구원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의지한 죄로, 즉 다윗 본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나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좀 기도할 때 괜찮지만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기도할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참 기도가 이렇게 쭉쭉 나가지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셨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질병 중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은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죽음과 질병과 죄책감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도전하는 것은 그 아픔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어려움이 오지 못할 때는 우리의 눈은 늘 타자에 의해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로봇처럼 주관하지 않으시고 조종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라도 지켜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드린 감사시가 후일에 성전 낙성가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전을 드리는 것 이전에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연약함을 통해 맺혀지는, 내 안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도 간섭하시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회복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첫 말은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여드릴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잊고 주께 불평하고 멸시하고 주를 다 멀리 떠나가도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처절한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만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모든 환경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징표가 되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환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환경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의도한 환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환경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지 아니면 그 다른 것을 발견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단순히 책에서 익히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축복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철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입니다. 부자 관계는 확실한 것이지 모호한 애매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황을 통해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때로는 타인의 잘못을 통해서 수많은 감정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며 다시금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찾아 헤매입니다. 찾아 돌아다니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기 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 자녀는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응답받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위기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또 죄책감의 자리, 미움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응답하심을 체험하면 다시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에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이 나온 것이죠. 복음서에 말한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사경이 먼데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멀리서 뛰쳐나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용서하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끌어내다, 2절에 고치셨다, 3절에 끌어내다. 그런데 3절의 끌어내다는 원어로 보면 끌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즉 회복시키셨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보아서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스올과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극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그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고야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개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개가 나오는데 흐르는 모래, 즉 유사 속에 개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계속해서 빠져들고 어느 순간 머리만 나와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개가 공포스러운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모래도 황토빛이고 하늘도 황토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공허하게 펼쳐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흐르는 모래 속에서 그냥 계속 발버둥치면 빠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흐르는 모래 속에서 내가 소망이 없고 오늘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하늘도 그냥 황토빛이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흐르는 모래 속에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새벽에 제가 감히 도전하기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가장 약해 보이지만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아마 손을 하나 그림을 그려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려 넣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풍랑 있는 파도가 반석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는 사악해지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배운 것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을 때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의사를 의지했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힘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다른 이들을 동참시킵니다. 은혜는 전달되는 것이고 감사는 전염되는 것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기서 성도들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 외치죠. 자신이 건네는 이 말,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전도자가 되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의 전도자가 되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전도자가 되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한번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다윗처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매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염 속에 있을 때는 그 캄캄한 저녁 가운데서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난 자녀는 그 노염이 평생 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어.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졌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이 늦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기도해도 뱅뱅 돌게 됩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핵심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공허합니다. 뱅뱅뱅뱅뱅 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내도 뭔가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사긴 하지만은 저희가 문서 작업을 참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문서 작업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사가 문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잘해봤자 얼마나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서 작업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나 엑셀을 이렇게 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으면 그 실수한 것이 때로는 이렇게 회의 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김용모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면 저희가 평소에는 사무실을 잘 들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사무실을 못 들어가고 뱅뱅뱅 돌게 됩니다. 김용모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넓은 분이시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그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평소에 정말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무실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괜히 다른 사역에 이렇게 기우적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잘못하면 저는 성격이 먼저 가서 이렇게 치댑니다. 치대면 혼날 것 같은데 신기하게 혼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제 작전 중 하나입니다. 혼나면 무조건 가서 치대자라는 것이 제 작전인데 하나님께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뱅뱅뱅 돌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어우러지면 뱅뱅뱅 돕니다. 평소에 잘 만난 장로님인데 뭔가 어그러지면 이렇게 뱅뱅뱅 돌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이로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이간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멀리 띄워놓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관계가 어느 순간 사장님과의 직원과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남이 되어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금이 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키시며 내가 근심을... 우리는 하는 일이 잘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초가 잘 공사되어 있지 않은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화려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짐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빠진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노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슬픔이 변해 춤이 되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모습 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기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회개할 때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할 때 과거의 그 떠남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돌아옴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종의 자리가 자녀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아담으로 통해서 범죄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 망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심으로 말미암아 명품 그림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슬픔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덕분에 내가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배옷을 입었는데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복을 입었는데 연미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고 아픔 속에서 회복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회초를 드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사랑의 회초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 회초리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띄워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때론 내가 실수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